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쿠바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쿠바 외교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쿠바는 애초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쿠바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미 국무부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앞으로 45일 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일 의회가 반대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과 최종 핵 합의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를 이룰 능력이 있다며 그 같은 능력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이달 초 합의된 이란 잠정 핵 협상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의 최종 핵 합의에 대해 미 의회가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이란과의 최종 핵 합의안에 대해 30일간 검토하고 이란이 핵활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합의를 준수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90일마다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오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새벽 0시에 당과 군 주요 인사들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참배자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히 받들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해 천하제일 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을 맹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발간한 티베트 백서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주장하는 이른바 고도의 자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백서에서 티베트의 정치 체계는 중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만큼 티베트 문제와 고도의 자치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가 폭력적 도발과 티베트 독립국가 기도를 단념하고 그 같은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이어 달라이라마가 중국 중앙정부와 중국민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티베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티베트의 분리 독립이 아닌 고도의 자치를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근 6년 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7%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7.3%에서 0.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실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완만하게 설정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는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계속 진행 중인 경제 구조개혁 작업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이라크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주민들을 상대로 강간과 성적 학대 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ISIL 요원들이 이라크 일부 지역을 장악한 지난 10개월간 전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1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임금 연체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은 좀 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근로자 임금을 좀 체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친선에 해 개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대부분 지방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연체될 경우 입주기업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는 세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입주기업들에게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의 세칙을 2008년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입주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체료를 한 달로 환산하면 15%나 돼 한국의 통상 은행 이자보다 수십 배 높은 이율입니다. 2003년에 채택된 기존의 개성공단 노동규정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연체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15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은 좀 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근로자 임금을 좀 체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이 노동보수 세칙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료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입주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임금 지급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입주기업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3월분 임금 지급에 대한 연체료를 적용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기존 어떤 관리위와 총국 간에 어떤 그 합의된 임금 체계에 따라서 임금을 우리 정부는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업들이 그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존 그 최저 노임을 기초로 노임을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임금 체불로 우리 정부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5.18% 인상한 $74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공식 지침을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2차 접촉을 북한에 공식 제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북한과 러시아 간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2차 시범 운송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2차 시범 운송 물량은 1차 때인 4만 500톤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4만 톤으로 북한의 나진항을 거쳐 한국의 당진과 광양, 보령 등 3개 항구로 수송됩니다. 이번 운송을 위해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한 3개 기업과 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단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나진항 현지를 방문해 점검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에 화물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오늘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외부 강연에 나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핵과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이 주민에 대한 투자와 인권 보호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해나가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도 가능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15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미한 동맹의 현 상황,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그러나 북한이 이런 조치를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과 함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고 북한 정권은 주민복지와 안녕보다 무기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함께 비핵화 없이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북한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담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리퍼트 대사는 비핵화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우려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미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해관계 증진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 관계는 전장의 공통 희생에서 시작됐고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굳건한 인적 관계야말로 두 나라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치유와 화해를 도모하는 발언이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이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훌륭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공개 외부 강연은 지난달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조찬 강연장에서 일어난 피습 사건으로 얼굴과 손목 등을 크게 다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미국 정부가 7년 전 명단에서 빠진 북한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테러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면 곧바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regularly review the available intelligence on Nor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the facts indicate that it should be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 직후 제기됐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논의의 진행 상황을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법적 기준 아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e'll take immediate action if credible evidence supports North Kore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under the statutory criteria.
이 관계자는 미 의회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관련 요건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As a matter of law, in order for any country to be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 Secretary of State
어떤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국무장관이 해당 국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소니 해킹 이후 줄곧 이 같은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승인하면서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1월 부시 행정부에 의해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1월에는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재지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은 미국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이라고 에릭 로젠바흐 미 국방부 국토방어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의 사이버 자문역을 겸하고 있는 로젠바흐 차관보는 어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해킹의 주범으로 거듭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젠바흐 차관보는 북한이 자신들이 못마땅해하는 영화를 개봉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물리적 폭력을 예고한 데 이어 소니 영화사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량 국가인 북한과 이란의 사이버 공격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공격을 막는 게 다소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국방부가 민간 부문과 주 방위군 사이버 요원들을 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직접 훈련시켜 에너지와 통신 등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방어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직 신뢰하기 힘들다고 유력 군사 전문 잡지가 분석했습니다. 이 잡지는 또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북한 정권의 자멸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군사 컨설팅 업체인 IHS 산하 군사 전문 잡지인 IHS 제인스 인텔리전스 위클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IHS 제인스는 북한이 미 서부를 겨냥한 대포동과 화성 등 일부 장거리 미사일을 제한적으로 배치할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취약할 뿐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아직 시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관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미군의 평가라고 말한 뒤 주목을 받았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08 and shoot it at the homeland.
고트니 사령관과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이를 ICBM에 탑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IHS 제인스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역시 복수의 걸림돌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등 여러 기술적 사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데 북한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IH 제인스는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이런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현 북한 지도부의 즉각적인 제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해군의 이지스 함인 프레블함이 오늘 강원도 동해 1함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연합해군의 친선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1함대를 찾은 프레블함과 소속 장병들은 동해에 머무는 동안 안내 함정인 양만춘함 장병들과 함께 고성 통일 전망대, 강릉 통일공원 등 안보 현장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프레블함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동해 중부 해상에서 두 나라 해군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친선의 해 개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양국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중앙은행과 국제 도로 수송 등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2차 대전 승전 70주년과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모스크바에서 양국 친선의 해 개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14일 열린 행사에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장관, 이고리 모르글루프 외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북한 측에서는 로두철 부총리와 궁석궁 외무성 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스툴트네프 부총리는 축사에서 양국은 친선과 상호 지원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친선의 해가 양국 국민들에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올 한 해 다양한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 이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루트니에프 총리는 또 지난해 북한 방문 중 동평양 화력발전소 현대화와 러시아 여객기 TU-204의 북한 수출, 북한의 철도 보수 공사,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두철 북한 부총리는 올해를 양국 친선의 해로 정하고 대규모 개막식을 갖게 된 것은 양국의 친선 협조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로 부총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행사의 일환으로 친선의 해 행사 계획과 문화과학협력계획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국제도로수송에 관한 협정서와 양국중앙은행 간 협력양해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가 루블화로 무역결제를 시작한 이후 교역규모가 35억 루블에 달했다고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 사이의 철도 화물 운송량은 연말까지 150만 톤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러 간 경제협력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앞두고 러시아 측 준비위원회가 13일 열렸습니다.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갈르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러 간 루블화 무역결제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루블화 결제액이 35억 루블, 미화로 약 6,7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무역결제를 루블화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 지역개발은행과 북한 대외무역은행이 관련 환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오는 2020년까지 무역규모를 10억 달러, 약 517억 루블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남북한을 잇는 물류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극동개발부는 러시아 핫산과 북한 라진 사이의 철도 화물 운송량이 올해 들어 이미 36만 톤에 달했다며 연말까지 150만 톤의 물동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러 삼각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 톤을 라진을 거쳐 한국 포항으로 운송한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지난해의 두 배 규모인 약 8만 톤의 석탄을 이달 안에 한국으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는 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라선 경제특구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은 이달 말까지 잠정 타당성 조사가 끝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전력회사인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이 맡아 오는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모두 끝낼 계획입니다. 라오는 내년부터 라선 특구에 전력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총 6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에서 선전 선동 분야를 총괄해온 김기남 노동당 비서의 좌천설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들어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거나 모습을 보여도 방청석에 앉아있는 보기 드문 장면들이 잇따라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 김기남 북한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가 늘 앉던 주석단 대신 방청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북한 관영 매체에 잡혔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리제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14일 열린 김일성 주석 103회 생일기념 중앙보고대회에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주석단에 앉은 고위 간부 15명을 일일이 소개했지만 그의 이름은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청석에서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기남 비서가 최근 들어 이렇게 주요 행사에 불참하거나 참석을 해도 주석단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잇따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3대에 걸쳐 우상화 선전선동을 총괄했고 당 정치국 위원인 그의 위상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 비서는 1966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시작으로 노동신문 책임 주필에 이어 1990년대 이후 선전선동부장과 선전담당 비서로 활약하면서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의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에 공을 세운 실세입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와도 각별한 일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비서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 좌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선전선동에 대해서 조금 매끄리지 못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의 강등 차원에서 제1부부장으로 강등된 건 아니겠냐, 뭐 이렇게도 분석을 해봅니다.
올해 86살인 김 비서가 고령을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는 선전선동의 정치적 비중과 시대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김 비서가 스스로 한계를 느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김기남이 주석단에 앉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사실상 선전선동 비서 자리에서 물러나 정계에서 은퇴해서 원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 들어선 김 비서 대신 리제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김 제1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며 선전 분야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김 비서가 스스로 물러났다면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으로 현재 당 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의 자리를 비워놓기 위한 노련한 처신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좌천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전날인 지난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2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선 주석단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200만 캐나다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올해 대북 지원을 위해 모금한 금액은 목표액의 19.3%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4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캐나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16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산하 국제개발부의 다이애나 카다지 대변인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간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지원한 자금은 북한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카다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올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도 미화 5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14일 현재 총 21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각각 미화 90만 달러와 27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6,94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유엔이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으로 북한 2세 미만 영유아의 85%와 산모의 절반가량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세 미만 어린이의 27.9%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며 단백질이나 미량 영양소 섭취 등 적절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올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9개 도 87개 군의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화 6,94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난 8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19.3%인 1,34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의 유엔 상주 조정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보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난 수년간 이뤄온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appealing for more aid and support to keep the UN operation going.
이 작사의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오는 10월 한국 문경에서 제6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이 11개 종목에 21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한국 문경에서 개막하는 제6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 전 세계 110개국 9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북한 선수단도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15일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선수단이 이번 대회 11개 종목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이황규 사무총장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신청한 것은 11개 종목에 213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북한 응원단 입국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 측은 지금까지 북한이 이 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한 적은 없었다면서 만약 북한이 응원단 참가 통보를 해온다면 그에 맞춰 적절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대회 개최 두 달 전인 8월 1일 최종적으로 경기 참가 신청이 마감되며 그때 북한의 어떤 선수와 임원단이 한국에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지금까지 5차례 개최된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해 왔으며 역대 최고 성적은 종합 5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북한 전적은 5번 나왔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5위가 이제 최고 종합 성적 기준입니다. 5위가 최고 성적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위인가 15위 정도가 이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 종목에서 거의 2, 3위권 수준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어떤 통로로 이번 대회 참가 신청을 해왔냐는 질문엔 북한이 직접 한국에 알려온 것이 아니라 세계군인체육대회 시즘 조직위원회에 참가 신청을 했으며 시즘이 문경대회 조직위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4회 인도 세계군인체육대회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가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서 스포츠를 통해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번 대회가 각국 군인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가지 군사 종목을 포함해 24개 종목 경기가 펼쳐지는 제6회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실시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올해 평양에서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65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아침 8시 반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제28회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관람자 여러분, 태양을 경청 마라톤 기지에 돌아온 우리나라 선수들이 드디어 김일성 경기장을 출발했습니다.
올해 마라톤 대회는 미국 AP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중국 신화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현지 취재를 통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회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30여 개 나라에서 65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중 150명은 중국인이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평양 국제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200명이 참가했었습니다. 올해 참가 규모는 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마라톤은 42km 풀코스, 21km 하프코스, 그리고 10km 코스가 있었고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발한 지 1시간 뒤에 북한인 전문 마라톤 선수 800명이 출발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도로를 달리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열띠게 응원했고 어린이들은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조선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로이터 TV는 안녕하십니까를 외치며 북한 주민들과 손뼉을 맞추는 외국인 참가자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참가가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일본인 참가자인 오카차키 게니치 씨는 교도통신에 평양 주민들이 우리를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줬다며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대회 분위기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일본인들이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ro curiosissimo di questo posto di cui tutti parlano ma nessuno conosce, quindi ho deciso di venire unire il turismo.
이탈리아 출신으로 42km를 달린 엠마누엘 갈로치 씨는 APTN에 자신이 여행과 달리기 애호가라며 북한은 모두가 즐겨 이야기하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곳이라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출신으로 10km 마라톤에서 우승한 찰스 코볼드 씨는 영국 데일리메일 신문에 10km를 뛰었지만 100만 달러짜리 선수와 같은 기분이었다며 경기장에서 5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나를 응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코볼드 씨는 이번 경기가 축제와 같았다며 너무나 많은 북한 주민들과 손뼉을 맞춰서 팔이 아플 지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42km를 달린 뉴질랜드 출신 덩컨 에라스무스 씨는 데일리메일에 경기 분위기가 흥겹긴 했지만 곳곳에서 북한 군인들이 외국인들을 감시하는 눈길을 느꼈고 북한 관계자들은 사진 촬영을 금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평양 국제 마라톤에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 전에야 해제했고 올해는 외국인 마라톤 전문 선수들의 참가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Yeah, I think it's definitely successful. You know, at a month's notice, we've managed to get 280 people. That's nearly 700.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 여행사의 사라 데이비스 씨는 APTN에 한 달 기간 동안 280명의 외국인 참가자들을 모집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 여행사는 올해 여행 제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500명 가까이 모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과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 교류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주최로 열린 행사 현장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And we will make a circle. Okay. So everybody will reach in the middle and hold hands.
활기찬 분위기에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여기는 탈북민들과 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의 언어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 현장입니다.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위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의 담당자 역시 미국에서 온 앤드류 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분들하고 북한이 탈 주민들 같이 모이면서 같이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자기 문화와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북한이 탈 주민들은 외국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서 같이 문화를 나누면서 자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특히 외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그냥 김정은 정부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북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나라 사람들과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어색하게 마련인데 외국인들과 탈북민들 처음 만나서 참 서먹서먹했습니다. 이 어색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넉 달에 걸쳐 이와 같은 자리를 연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색함을 푸는 데는 게임이나 놀이 활동만한 게 없습니다. 20명 정도의 외국인들과 탈북민 학생들이 만나 게임으로 어색함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는 나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활동을 했는데요. 3명, 4명, 5명이 서로 손을 엇갈리게 맞잡고 몸을 이용해서 매듭을 풀어 하나의 원을 만드는 게임을 했는데 어색했던 분위기가 손을 잡고 함께 무언가를 협동해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화기애애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Sure. 시작!
이 손하고 이거 이 손 쥐고 그러니까 이 손이랑
서로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서먹서먹하던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고요.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조금씩은 할 수 있고 또 통역도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말이 잘 안 될 땐 몸짓, 손짓, 눈빛으로도 다 통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식당이나 뭐 맛집 찾으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Oh, recently I went to Mariah Carey's concert.
진짜?
응, 진짜로. In Seoul? In Seoul. I don't know. Probably last year, I guess. Last year, yeah.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7, 8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과 20대, 30대 탈북 학생들 20여 명 정도가 함께한 이번 행사. 조별로 대화를 나눈 뒤에는 각 주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좀 더 속 깊은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보고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온 유학생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진짜 개인 이야기를 잘 못하니까요. 좀 아이스 브레이크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 어렸을 때 무슨 무엇을 본 거를 잘 안 말하지 않을까. 그 질문들 보면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말해줘요. 그리고 describe a member of your family. 그 가족에 신기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 밥 먹을 때 더 즐겁게 시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서로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 파티를 통해서 서로 간의 거리를 더 좁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친해지고 친구가 된다면 그 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북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친구 따라 같이 왔는데 와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대학생 아니고 그냥 지금 바리스타 다니고 오후에는 컴퓨터 하고 다니는데 그냥 영어를 배운다는 게 큰 기대감이 많아요. 외국인들 이렇게 막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만난다는 게 진짜 뜻깊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일단 편하게 해주세요. 다들 편하게 해주시고 저랑 저희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만나니까 좋죠, 기분. 열심히 노력해서 못한 것을 잘할 수 있게. 또.
영어 대화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하면 자꾸 서심해지고 쑥스러워지니까.
아니, 저는 일단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대 잘 몰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는지 그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고자 왔습니다. 일단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눈빛으로 일단 의사소통 시작해서 언어도 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어를 배우고 세계의 문화를 익히는 것 탈북민들뿐만 아닌데요. 외국인 참가자들도 이곳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갑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아마 얘기할 때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어렸을 때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어떻게 쌓는지.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한국에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렇게
좋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동지감도 느끼고
자원봉사 활동이나 그런 데 참가하게 되면 되게 즐거워요.
앞에 사람을 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Is it possible?
It is possible.
Okay.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주요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뉴스, 하루가 다르게 파문이 커지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사망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한국 돈 3천만 원, 미화로 2만 7천 달러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검찰의 수사 대상 1호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현재 국무총리가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서 여야 정당 간의 정치 공방 이어지고 있고요. 또 국무총리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총리 사퇴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총리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걸겠다고 강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기돼서 더 논란이 커진 겁니다. 야당 대표는 총리의 목숨을 구하려면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총리를 사퇴시켜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든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한편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 문제를 뿌리 뽑고 그것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진행을 철저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치 개혁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이것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미래로 가는 길이고
현직 총리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언제 검찰에 소환이 될지 이것이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총리직을 자진 사퇴하라는 공개적인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만약 총리가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쪽은 이완구 국무총리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온 4월 29일 서울과 경기, 인천, 강화, 또 광주에서 비어있는 국회의원 자리를 채우는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요. 곧 공식적인 선거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국무총리와 여당 의원 그리고 청와대 전직 비서실장이 연루돼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정치적 파문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내일 4월 16일은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한국은 추모 분위기가 아주 가득한데요. 오늘 아침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는 희생자 또 실종자 가족, 생존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 일주기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내일 있을 공식 추모 행사에 앞서서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가 주관한 위령제였습니다.
이 팽목항이라 하면 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맞이하던 그 항구였죠?
그렇습니다.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항구였습니다. 세월호 탑승자 가족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에서 인양한 그 희생자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들도 있고요. 맞이했던 그런 곳인데요. 오늘 팽목항 방파제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할 위령제가 열린 겁니다. 또 위령제를 전후로 해서 희생자 가족들은 배를 타고 세월이라고 적힌 노란 부표가 표시하고 있는 사고 지점을 향해서 묵념도 하고 국화꽃을 헌화했습니다.
이 사고 현장을 찾은 희생자 가족들의 심정,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들의 심정은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종자들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 목 놓아서 이름을 불렀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가족 중에 한 명, 자신이 죽어야 세월호가 인양될 것이다, 인양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바다로 투신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가족들의 만류로 다시 정상적인 마음을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서 안산시와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추모 행사는 내일 열립니다. 전국 많은 지역의 교육청이 주관하는 추모 기간이 이미 시작됐고요. 종교단체와 공공기관의 추모 행사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그 웃음을 자아내는 예능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추모 특집 방송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생활 중에 여행을 같이 떠난다는 것 참 대단히 즐거운 일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참변을 당한 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한국의 모습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어제 저녁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시설물에 부딪히면서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가까스로 멈춘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항공기의 왼쪽 주날개가 손상이 됐고요. 엔진에서 연기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이후에 한때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랐겠는데 인명피해가 없다니 다행이군요.
네. 어제 사고 항공기에는 그 한국인 승객을 비롯해서 일본인, 중국인 등 승객 73명, 또 승무원 8명, 총 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가 멈춘 직후에 모두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을 타고 탈출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여 명의 승객들이 경상을 입고 병원 검진을 받았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내에서는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왔다고 하고요. 착륙 전에 두 차례 아주 크게 기체가 흔들렸고 갑자기 고도가 낮춰졌다. 또 엔진이 폭발할 수 있다는 긴박감에 많은 승객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증언이 일본 방송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활주로 사고라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가 떠오르는데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어제 사고 직후에 한국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고 조사반을 그 히로시마로 급파를 했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 히로시마 공항의 지형적인 특성, 또 기상 상황, 너무 낮은 고도로 활주로에 진입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 전 그 샌프란시스코의 착륙 사고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아시아나 여객기 2년 만에 또 착륙 사고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2013년 7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 사고는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에 그 방파제에 충돌한 뒤 여객기가 크게 파손돼서 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고였습니다.
네. 히로시마 공항 사고 모두들 크게 놀랐겠지만 사망자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한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쿠바는 미의회 검토 기간을 거쳐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 해제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난민을 위해서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면 쿠바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쿠바가 33년 만에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최종 승인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가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 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 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의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미 의회는 45일 안에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을 검토한 뒤에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45일로 정해진 의회 검토 기간이 끝나면 쿠바는 자동적으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공식 삭제됩니다.
쿠바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것이 언제였죠?
네, 33년 전인 지난 1982년입니다. 쿠바가 콜롬비아의 좌익 게릴라 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또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 무장단체인 바스크 조국과 자유 소속의 테러범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쿠바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국제금융체제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요. 국제기구 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쿠바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쿠바의 호세피나 비달 외교부 미국 담당 국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쿠바 정부는 쿠바를 명단에서 삭제하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달 국장은 쿠바가 당초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쿠바야말로 수백 건의 테러 행위로 3,478명이 목숨을 잃고 2,099명이 불구가 된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해제가 되면은 쿠바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네, 쿠바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재 해제에 따라서 쿠바는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 은행과 기업들이 쿠바 진출을 모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쿠바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는 미국과 쿠바가 진행해온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 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사관 개설 등 양국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하지만 쿠바에 대한 미국의 다른 제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양국 간의 이견이 있고요. 또 미국 공화당의 반대 등으로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죠?
네, 지난해 말부터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1961년에 국교가 단절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대쿠바 봉쇄 정책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면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국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사안을 논의한 뒤에 주권을 존중하는 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 OAS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가진 것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스트로 의장은 테러 지원국 해제를 국교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청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락해서 정상회담 후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북한에 이어서 이번에 쿠바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제 미국의 명단에 남은 나라는 몇 나라입니까?
네, 이제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세 나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내 테러 세력과 헤즈볼라,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 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1984년부터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고요. 또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이 헤즈볼라 지원 등으로 레바논 분쟁을 조장했다는 점 때문에 1979년부터 줄곧 테러 지원국이었습니다. 또 수단은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 지원으로 1993년에 테러 지원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10월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지만 지난해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 직후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의 벚꽃놀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